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고 하나님 섬기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성경책을 읽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를 올립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참여한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화를 이루는 데 다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힘 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셔서 항상 지도하시고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듣고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의 복주심과 언약. 1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 주시며 동일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복은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본문은 자녀 출산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이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 수적으로 많아지고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사는 큰 복입니다. 2절 보십시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살아 움직인 동물이 그 뜻이죠. 무릇 살아 움직이는 것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푸른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사람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동안 이 임무를 잘 수행했는지 모르나 이제 다시 그 임무가 강조됩니다. 사람은 다른 생물과 본질이 다릅니다. 피조물들 중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른 생물들을 섬겨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상 사람들은 무지하게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숭배했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들의 형상들로 바꾸었다. 로마서 1장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송아지 숭배 같은 것이 성경에도 나오고 암소를 만물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인도 사람들의 힌두이즘, 인도교라고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래의 음식은 채소와 나무 열매이었으나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물고기와 새와 땅의 짐승 등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육식은 사람에게 정당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 허용이었습니다. 아마 홍수 후 사람들의 기력은 급격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1000살 가까이 사는 때로부터 100살로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아마 이런 이유, 즉 사람의 기력의 쇠약해짐과 더 많은 영양분의 필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혹은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살아있는 채로, 즉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서를 두신 까닭은 아마 산 생명체를 그대로 먹는 것이 잔인한 행동이며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특히 피와 생명은 신비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짐승의 생명도 피에 있고 사람의 생명도 피에 있습니다.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의 몸에는 약 5리터의 피가 있고, 피가 그렇게 과히 많이 있는 것이 아니네요. 5리터가 있고 그것은 약 46초 내지 1분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 온 몸을 한 바퀴 돈 후 심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빠르게 도네요. 1분에 한 번씩.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지만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은 후에 모세의 율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는 자는 그것의 피를 다 뺀 후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법은 구약의 의식법에 속하며 다른 의식법들, 제사나 절기나 음식의 법들과 함께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 예표였다는 말씀이죠. 의식법은 예표였다. 내가 반드시 5절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생명의 피를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이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보면 그렇죠.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죠. 또 형제가 그 형제를 죽였을 경우 그는 사형으로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6절 보시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마땅히 자신이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살인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의도에서 주신 법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보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재판에 의한 사형 집행을 뜻합니다. 살인자를 사형으로 응징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악일 뿐 아니라 그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큰 악이며 따라서 그 악은 사형으로 응징되어야 합니다. 물론 율법에는 고의적이지 않고 부지중에 실수로 저지른 살인의 경우 그 살인자의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자는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들 중 하나로 피신하여 들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사형제도는 오늘날에도 필요하고 정당한 법이라고 봅니다. 사형은 극악한 죄에 대한 공의의 징벌과 그와 유사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 또 사회의 정의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주의 말씀은 개인적 보복을 금하신 것이며 재판 제도와 사형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7절 보시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1절의 내용을 반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의 인구 증가와 자원 문제를 고려하여 산하 제한을 주장한 것이나 오늘날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구실 삼아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인간적 생각일 뿐이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됩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 다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며 복이며 사람의 의무이며 선한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나 경제 여건이 아주 어렵지 않다면 또 특별한 사명의 걸음이 아니라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대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물론 낳은 자녀를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바르게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이가 든 모든 성도들은 어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며 또 필수적인 일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키우는 것입니다. 바른 인격이 되지 못하고 세상 지식만 갖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며 세상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8절 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세우리니 내가 세운 이런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8절부터 17절 안에 그렇죠. 언약의 대상은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과 또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들 즉 새들과 가축들과 땅의 짐승들 즉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자연계 전체이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또 그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 그는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표로 할례를 명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표로 안식일을 주셨죠.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그 표다, 안식일이 표다. 이것이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옛 언약 곧 구약입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사람들과 새 언약과 신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며 세례는 그 표입니다. 세례가 그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자신을 낮추시며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의 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 사회의 계약과 달랐습니다. 인간 사회의 계약은 서로 간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쌍방적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약속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명령, 즉 약속이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 즉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약속이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자가 자동차 운전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듯이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은 또 모든 새들과 짐승들도 비가 많이 오면 혹시 다시 홍수로 인한 멸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 그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호의와 은혜이었습니다. 물론 세계적 홍수 심판은 다시 없을 것이나 부분적 지역적 홍수는 있을 것이며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비 심판이나 가나안 땅의 완전한 진멸 같은 지역적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세상의 불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평안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16절에서 이 언약은 영세까지 세운 언약이라 혹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됩니다. 12절 보십시다. 하나님 행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표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 혹은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라는 원어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보우 그러대요. 보우. 무지개를 레인보우 그러는데 보우 활입니다. 물방울로 만들어진 활 모양, 그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표로 주어졌습니다. 표라는 증거라는 원어는 표, 증표라는 뜻입니다. 17절도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증표임을 말합니다. 증표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함과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후 아직 공중에 물방울이 많이 있을 때에 햇빛이 물방울에 굴절되어 일곱 가지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신비로운 모양입니다. 비가 개었어도 사람들이나 새들과 짐승들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실 것입니다. 줄과 화살이 없는 활 모양의 그 무지개, 줄이나 화살이 있으면 그의 활은 공포가 되는 활이지만, 그러나 줄과 화살이 없는 그 무지개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 그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며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실 것입니다. 무지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복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죠. 1절 다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결혼과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뜻이며 복이며 또한 사람의 의무요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고의로 그 뜻을 저버리고 거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과 자녀 출산이 짐스러운 일이 아니고 귀하고 복된 일임을 깨닫고 사모하며 감사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결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느냐, 결혼은 귀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 자녀 출산은 정말 복된 그런 일이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죠. 자녀가 없는 쓸쓸한 삶보다 자녀들이 많아서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많아서 좀 떠들썩한 그런 가정이 복되다는 것은 늙음밖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식.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래의 음식은 채소와 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후 아마도 사람의 기력이 쇠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을 먹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살생은 죄가 아닙니다.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생각, 채식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이죠. 감사함으로 주시는 음식들을 잘 먹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들에게 다시는 모든 생물로 홍수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홍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위로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아, 다시는 홍수 심판은 없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홍수 심판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회개치 않는 모든 죄인은 마침내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명령대로 정직하고 선하게만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과 출산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고 또 바로 인식하고 또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교훈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음식들을 감사하게 골고루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골고루 감사함으로 들고 또 기력을 차려서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때가 되어 이제 오너라 할 때 후회함 없이 주님 땅 위에 주신 생명을 잘 살고 주님 부족하지만 선한 일들을 좀 힘쓰느라고 하다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며 주 앞에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하신 평안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모든 장차 있을 마지막 심판도 준비하며 예수님 진실이 믿고 계명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